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맞아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이 동북아시아의 핵무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의 핵 개발에 직면해 한국이 군사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지난달 30일 회담에서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맥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10일 한반도 전술핵을 재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강타한 동남부 플로리다주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허리케인의 눈이 지나간 포트마이어스와 네이플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플로리다를 주요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연방구호기금을 지원했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북부 할리우드시의 요양원에서는 노인 8명이 숨지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전력이 끊겨 냉방장치가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요양원에 있던 나머지 환자 110여 명을 다른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다카 프로그램과 관련해 의회 민주당 지도부와 논의했지만 아무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불법 체류 청소년을 구제하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는 80만 명의 불법 체류 청소년이 있습니다. 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멕시코 장벽을 제외한 국경 안보 방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다카와 관련해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며 교환 조건으로 대대적인 국경 안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한 표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은 계속 지어야 한다며 불법 체류 청소년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 미얀마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안보는 이날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로힝야족과 관련해 안보리가 성명을 낸 것은 9년 만에 처음입니다. 성명은 미얀마 정부가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보안작정 중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긴장 완화, 법과 질서 복구, 민간인 보호, 난민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얀마 정부군과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반군, 아라칸 로힝양 구원군의 유혈 충돌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37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라고 규정하며 정부군이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정부가 자국 회사가 제작한 인터넷 보안 제품 사용을 중지시킨 데 대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13일 성명을 내고 이러한 조치는 유감만을 일으킬 뿐이며 양국 관계 회복의 전망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토안보부의 일레인 듀크 장관 대행은 각 부처에 러시아의 인터넷 보안 회사인 카스퍼스키 랩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카스퍼스키 랩 제품을 통해 연방정부 관련 정보를 관리함을 생긴 정보보안 관련 위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카스퍼스키 랩 관계자와 러시아 정보당국 그리고 다른 국가 기관과의 유착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이슬람 기숙학교에서 오늘 새벽에 불이 나 23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다룰쿠란 이티파키 학교의 기숙사 맨 위층에서 불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13살과 17살 사이 소년 21명과 2명의 선생님이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의 초콜릿, 전 세계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간식이죠. 요즘에는 이 단맛을 줄이고 원재료인 코코아 효능이 강화된 다크 초콜릿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초콜릿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를 대부분 공급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서아프리카 지역은 카카오 불법 생산 때문에 열대우림의 80% 가까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열대우림을 베어버리고 돈이 되는 코코아 나무를 잔뜩 심고 있기 때문인데 전 세계 코코아 생산의 70% 이상이 이 서아프리카 일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코코아 생산으로 인한 대부분의 수익을 초콜릿 제조업체들이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의 코코아 생산자들은 초콜릿을 살 돈조차 벌기 어렵다고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는 초콜릿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오는 2030년 즈음에는 그 어떤 열대우림도 남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6에서 28도, 신의주 16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5도에서 27도, 함흥 13에서 24도, 끝으로 청주는 12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Hello Saferade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Loneliness is better when you are not alone. 함께 감상해 보시죠.
What would you say if I asked of you out of loneliness, out of loneliness? What would you say if I asked of you out of loneliness, could I be with you? Can I be with you? It's warm inside the nightclub, your face lights up by a disco light. I don't wanna go home alone, not tonight. I have a picture of a man who used to sit in that chair. I will go anywhere, just as long as I'm with someone, and you'll do just take me home for tea. If I told you my stories and sang you my songs, would you laugh at me? Would you pity me? What would you say if I asked of you, not out of accident, out of loneliness, would you shelter me? Will you shelter me? I will be gone when you wake up
someone else's house and someone else's arms with someone else to warm the pain away. What can I ask of you? What would you want from me? What would you say if I just fell asleep?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최근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른 로힝야족 난민 사태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인도에 가서 현지 첫 고속철도 건설을 돕기로 했고요. 이어서 중국에서 심각한 대기오염 때문에 주민들의 수명까지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로힝야족 난민 사태 때문에 유엔이 긴급 회의를 열었죠.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이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족 사이의 충돌 사태에 관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요즘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느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유엔에서 이 로힝야 현안을 따로 다룬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안보리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상임이사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이 로힝야족 탄압을 중단하라고 미얀마 당국에 촉구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예, 유엔 사무총장이 별도로 기자회견까지 했다고요?
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같은 날 회견을 통해서 미얀마 정부는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인종청소, 그러니까 특정 민족을 강제로 청소하듯이 없애려는 사건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로힝야족 3분의 1이 국경을 넘어서 탈출했는데 그보다 더 나은 표현이 있겠는가라면서 강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예, 특정 민족을 청소한다는 말,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인데요. 이런 일들이 전에도 있었나요?
네, 이 인종청소라는 말은 과거에 나치 독일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한 행위 등을 가리키는 데 쓰였는데요. 최근에는 코소보 전쟁 등에서 등장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드할 우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로힝야 사태에 대해서 인종청소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미얀마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이번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이 같은 인종청소라는 사태 규정을 유엔에 공식 입장으로 확인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강제로 제거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부터요, 미얀마 서쪽에 있는 라카인주에서 미얀마 군과 현지에 사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충돌이 격화됐는데요.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집에 불을 지르면서 이웃나라 방글라데시 등으로 국경을 넘어서 피신한 사람이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의 이런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 미얀마 정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일절 거부하면서 우리는 시민 보호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최근 사태는 로힝야 무장반군을 토벌하기 위한 테러 대책과 국가 안보상의 필요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얀마 내부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면서 이웃나라의 중재 제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내부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미얀마 정부의 입장, 세계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국제사회에는 미얀마 당국의 이 같은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정부가 이 미얀마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고 미얀마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얀마 관영 매체인 글로벌 뉴라이트는 오늘 현지 주재 중국 대사를 인용해서 이 라카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 분자 대응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분명하게 미얀마 내부의 일이라는 점이라면서 미얀마군의 대응 공격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중국은 강력하게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난민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거부하는 이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에 대한 비판도 함께 커지는 중이라고요.
네, 사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자문역 겸 외무장관은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야당 지도자 시절에 가택연금 등을 당하면서 인권 향상과 민주화에 헌신한 공로로 지난 199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최근 로힝야족의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이 비판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수치 자문역은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한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을 취소했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부담을 느낀 탓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사회는 미얀마 정부가 소수민족을 탄압한다고 하고 있고 미얀마 정부는 무장세력을 토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원인은 뭡니까?
예, 미얀마는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불교 국가인데요. 이 로힝야족은 미얀마 서쪽에 사는 이슬람 종족입니다. 미얀마 당국은 이 로힝야족을 미얀마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방글라데시에서 유입된 불법 이민자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82년 이 정부가 발표한 135개 소수민족에서도 로힝야가 제외됐는데요. 의료와 교육을 비롯해서 국민이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고요. 이 불법 점유 등의 사유로 살던 곳에서 퇴거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힝야족 일부가 무장해서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당국에 저항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도 미얀마군이 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 격퇴 작전을 벌이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이 사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뭘까요?
이 로힝야족을 미얀마 정부가 국민으로 인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 로힝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미얀마 현지에서 활동해 왔는데요. 이 로힝야족에 먼저 시민권을 부여하고 경제사회적인 혁신 조치를 통해서 이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라고 미얀마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지난 월요일 성명을 통해서 미얀마 정부에 대해서 법을 존중하고 폭력을 중단해서 시민들의 강제 이주를 끝내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얀마 군부가 주도하는 정파인 통합단결발전당을 비롯한 29개 미얀마 정당이 이 로힝야족에 대한 시민권 부여 방안을 거부하고 있어서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 이 미얀마 정부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수치 자문역이 결단을 내려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엔이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치자문역은 다음 주 텔레비전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인도에서 고속철도 건설을 돕는다는 소식이네요.
네, 인도를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인도 최대 상업 도시인 뭄바이와 이 서부의 거점 도시 아메다바드를 잇는 총 연장 500km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 현지 언론은 이 고속철도가 매우 빠르다는 뜻으로 총알 열차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일본에서 운행 중인 신간센 고속철의 기술이 그대로 이전되고요. 또 일본 측이 제공하는 170억 달러 상당의 차관으로 건설됩니다. 앞으로 5년 뒤인 오는 2022년 완공할 예정인데요. 이 두 정상이 오늘 기공식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예, 자, 일본의 기술 제공과 차관,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차관이라고는 하지만 이자가 0.1%밖에 안 돼서 사실상 조건 없이 빌려주는 돈이고요. 50년 안에 갚기만 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또 그냥 철도만 건설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디 총리의 고향인 구다라트주의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일본 측의 책임 아래 이 고속철도 관련 인력 4천여 명을 함께 훈련시키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인도에 많은 다른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요?
네. 일본 측은 또 인도의 주요 도시들을 잇는 도로망 개선에도 기술 지원과 차관을 약속했고요. 힌두교 성지인 바라나시 지역의 복합시설 정비에는 무상으로 이 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일본과 인도가 눈에 띄게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까지 이틀 동안 인도에서 국빈 방문을 진행했는데요. 어제 첫 일정을 모디 인도 총리 고향인 구다레트주의 아메다바드에서 시작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공항에 나가서 아베 총리를 맞아서 포옹하는 장면이 주요 외신에 소개됐는데요. 해외 정상이 모디 인도 총리의 고향을 찾은 것은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후에 처음이고요. 모디 총리가 직접 공항에 나간 것은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현지 매체가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정상 간의 친밀감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이 크게 확대되는 중입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이 확대되고 있나요?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은 인도에 총 5조 3천억 엔, 미국 돈으로 470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공여했다고 일본의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오늘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액수는 일본이 엔화 차관을 제공하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큰 액수입니다.
예. 자, 일본과 인도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 또 중국과 해양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일본이 인도를 돕는 모양새로 양국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군사 외교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자, 군사 외교적인 협력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일본과 인도는 지난 2012년에 해군 합동훈련을 시작해서 매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7월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래 인도양에서 세 나라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훈련을 진행했는데요. 또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 사업에 맞서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잇는 아시아 아프리카 성장회랑도 일본과 인도가 함께 출범시켰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심각한 대기 오염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기 오염 때문에 평균 수명까지 짧아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연구 사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겨울철에 석탄으로 난방하는 중국의 북부 지방 사람들이 남부에 사는 사람들보다 평균 기대 수명이 3.1년 정도 짧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에너지 정책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네, 자, 이 화이허강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황허 또 이 황하강으로 잘 알려진 곳인데요.
예, 이 화이허강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사람보다 수명이 짧다는 건데요. 이 전통적으로 북부와 남부를 가르는 경계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겨울철 난방용으로 석탄을 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준점이 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중국 정부는 지난 1950년부터 80년 사이 이 화이허강 북부 지역에 대대적으로 석탄 보일러를 보급했고요. 이 겨울철 석탄 난방을 허용해 왔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추운 이 화이허강 이남 지역에는 정책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화이허강 북부 지역 사람들이 남부 지역 사람보다 왜 수명이 짧다는 건가요?
연구진은 화이허강 북부 지역은 그동안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석탄을 이용해왔기 때문에 남부 지역보다 대기가 훨씬 더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심장이나 폐 관련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늘면서 평균 기대수명이 단축된 건데요. 대기 오염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럼 평균 기대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진은 이번에 정확하게 평균 기대수명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화이허강 북쪽과 남쪽의 대기의 질 차이에 대해서 처음으로 초점을 맞춘 것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 정부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 대기오염 때문에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아왔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가 경종을 울리겠군요.
네, 중국에서는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심각한 대기오염과 오염된 토양, 또 수질로 인해서 해마다 수십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정부는 자동차 순번제 운행을 비롯해서 산업용 화석연료 단속을 비롯해서 4년째 오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겨울에도 수천 대의 석탄발전 보일러 폐쇄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중국이 만일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대기질의 기준을 준수한다면 중국인들이 평균 3.5년은 더 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계보건기구 WHO의 대기오염 기준치는 얼마나 됩니까?
예, 초미세먼지의 경우 하루 평균 1일 세제곱미터당 25마이크로그램인데요. 중국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초미세먼지가 45를 기록했고요. 특히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 지역의 경우 25 기준치를 훨씬 넘는 70에 육박할 만큼 대기오염 정도가 심각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백악관에서 만찬 모임을 했습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이민 문제와 국경 강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회동 결과와 관련해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연방 상원에서 아주 대조적인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법안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고요. 또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는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백악관에서 아주 눈길을 끄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민주당 의회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모임을 한 건데요. 자,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하군요.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회 지도부 11명이 어제 저녁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모임이 끝나고 슈머 대표와 펠로시 대표가 함께 성명을 냈는데요. 이 성명은 다카, 즉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를 대체할 법을 조속하게 만들고 또 국경 장벽 건설이 들어가지 않은 국경 보안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다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다카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데 이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했죠.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없앤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6개월 시간을 주고 이를 대체할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이 제도를 없앤다고 해서 민주당과 친이민단체들의 반발이 아주 거셌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그럼 큰 진전이 있는 셈이군요?
네, 어제 합의가 실현이 되면 이 불법 체류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생긴 셈입니다. 민주당 측 설명은 이 다카 법안을 조속하게 마련하고 이 국경 강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다릅니다. 오늘 말이 다른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인터넷 트위터에 연이어 글을 올렸는데 이 다카와 관련해서 어제 모임에서 합의한 것이 없었고 또 이 문제를 국경 보안 강화 방안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장벽을 계속 세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교육을 받은 불법 체류 청년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이 불법 체류 청년들을 보호하겠지만 이 다카는 국경 강화 방안과 묶어서 논의를 해야 하고 또 이 방안 안에는 장벽 건설 문제가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그런 해석이 타당할 겁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역시 이 어제 모임에서 이 다카 문제와 국경 보안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이 국경 보안 강화 방안에서 이 장벽 건설을 제외한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이 마크 쇼트 백악관 유해 담당 수석 보좌관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다카 후속 입법에 합의한 사실은 맞지만 이 멕시코 장벽 비용이 제외됐다는 대목은 민주단층이 의도적으로 호도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을 한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달 초였죠. 지난주였네요. 이 민주당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이 국가 부채 한도를 19조 8천억 달러로 단기 상향 조정하고요. 또 이 증액 결정 시한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석 달 동안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예, 사실 여당인 공화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던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이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그 법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실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 몇몇 현안에 일단 공화당 안에서조차 이 의견 통일이 힘들어서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에 손을 내밀어서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끄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 이제 민주당하고 협력해서 끝난 문제는 아니죠. 결국은 이 공화당하고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이런 초당적인 행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럴까요? 어제 역시 회동과 관련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보이는 공화당 의원이 있었죠?
네,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이 스티브 킹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어제 회동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합의가 나왔다는 소식이 사실이라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 기반을 완전하게 허물어버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공화당 지도부도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부채 한도를 합의한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민 문제도 그렇지만 이 건강보험 문제도 아주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연방 상원에서 눈길을 끄는 법안 두 개가 선보였죠?
네, 무소속이지만 주로 민주당과 노선을 같이 하는 이 버니 샌더스 의원이 공개한 법안, 그리고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하고 빌 캐시디 의원이 선보인 법안인데요. 이 샌더스 의원 법안은 국가의료보험 체계를 만들자는 내용이었고요. 그레이엄 의원과 캐시디 의원 법안은 현 오바마 케어의 기능을 완전하게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안입니다.
예. 자, 샌더스 상원 의원은 이 진보 진영의 기수로 작년 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왔던 사람인데, 자, 어제 선보인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법안 이름이 모든 사람을 위한 메디케어 단일 주체 지급 보건 제도입니다.
And our idea is to do what every other major country on earth is doing. And that is to guarantee healthcare to all people as a right, not a privilege.
네, 샌더스 의원의 말이었는데요. 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을 만들자는 말입니다. 이 샌더스 의원이 그러면서 의료보험이 특권이 아니고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네, 지금 이제 미국 의료보험 체계가 이 보험 가입자가 민간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면 이 보험회사들이 의료기관에 비용, 의료비용을 지급하는 체제입니다. 물론 이제 오바마 케어가 생겨서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이 의료보험 제도에 일정 정도 관여를 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민간 보험회사가 중심이죠. 근데 이제는 이런 민간 보험회사들이 하는 일을 국가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게 이 샌더슨 의원이 공개한 법안의 핵심입니다.
예. 자, 이미 그 한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국가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샌더슨 의원은 이제 미국의 오바마 케어보다 더 진일보한 전적으로 나라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자고 촉구한 겁니다.
예. 자, 그럼 어제 이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 선보인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뭐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제일 핵심이 현행 오바마 케어에 사용되는 연방 예산을 이 각 주정부에 나눠주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 자, 결국에는 이 관련 예산을 없애서 이 오바마 케어를 고사시키겠다, 뭐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이 각 주의 평균 의료 비용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주정부에 나눠주겠다는 건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의료비용이 비싼 주에는 돌아가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자, 아주 상반된 두 법안이 나왔는데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잘 예상하시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통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법안 내용이 이 의원들이, 상원의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모두 힘듭니다. 다만 이 샌더스 의원 법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5명이 이 법안을 지지했다는 점은 눈길을 끕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 새로운 안전 지침을 발표했군요.
네,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이 최근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 시설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만들었던 자율주행차 관련 지침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하겠다는 건지요?
네, 오바마 정부가 이 자율주행차를 자동차 제조사들이 시험주행을 하기에 앞서서 이 안전성 평가를 해서 여기서 15점을 받도록 했는데요. 이걸 12점으로 낮췄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윤리 문제나 사생활 보호 문제를 회사들이 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요. 또 하지만 이 기존 방침대로 주행차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여부는 연방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예. 자, 정부의 이런 지침 법적인 어떤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게 이 지침 문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거나 엄격한 기준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강제로 맞춰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 제조사들이 도로에서 자율주행 시범을 하기에 앞서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지침을 내놓았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혁신 창의력이 지속하기를 바라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라고 차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예. 자, 정부의 새 지침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소비자 단체들은 이 지침이 강제성이 없다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감시 단체죠. 컨슈머 워치독은 이번 조처로 미국 도로가 이 자율 주행차들의 실험실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에 나온 조처가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반대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자들은 반기고 있겠군요.
네, 물론입니다. 이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든 기존 자동차 제조사와 이 구글이나 우버 같은 이 기업들은 이 자율주행 시스템 체제 개발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기업은 일부 주의 이 관련 제한 법규가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자율주행차 운행을 방해한다고 끊임없이 불만을 나타내왔습니다. 또 이 기술이 교통사고를 극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4만 명이 넘는데 이 전체 사고 가운데 94%가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예. 자, 자율주행 시스템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고를 완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이 작년에 자율주행 차량 사고로 사망자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플로리다주에서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회사죠. 이 테슬라사의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차를 타고 가던 운전자가 이 트럭하고 충돌해서 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는데요. 화요일이죠. 12일에 이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이 사고 주 원인으로 이 테슬라사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목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테슬라 측은 이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을 제한해서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현재 미국 의회에서도 이 자율주행 차량이 논의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연방하원에서 이 자율주행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차에 운전대가 없이도 안전성이 증명되면 이 주행을 허락하는 등 기존 안전 기준에서 일부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이 하원은 첫 해 2만 5천 대를 시작으로 매년 10만 대까지 이 자율주행차 승인을 허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방 상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등 일부 주에서 운전자가 함께할 경우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범 운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20세기 미국 최대 노동조합 연맹체인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약칭 AFL을 창설하고 미국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일생을 바친 새뮤얼 감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reedom!
미국은 매년 9월 첫 월요일이 노동절, 그러니까 레이벌데이로 정해져 있는데요. 관공서와 학교들이 문을 닫고 연휴를 즐기고 있습니다. 노동절이 낀 9월에 미국 노동운동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뮤얼, 약칭 샘 감퍼스는 미국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니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샘 감퍼스는 1850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주해 살던 유태인 가문이었는데요. 이 샘의 부모들은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영국으로 이주를 했지만 역시 그곳에서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가난했다면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샘 캠퍼스가 대단히 명석한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10살 때 그의 아버지는 샘에게 학교는 가지 말고 일을 해서 가정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예.
샘은 5남매 중에 장남이었는데요.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데 힘을 보태지 않을 수가 없었죠.
예. 자, 그런데 10살짜리 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샘의 아버지는 시가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가라는 건 담배보다 굵고 긴 연초 마리를 시가라고 하죠.
예. 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나 또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늘 입에 물고 다녀서 바로 유명해진 것이 이 시가이기도 한데요.
네.
이 어린 샘도 아버지와 함께 이 시가를 만들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샘은 시가 만드는 일이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재미있었다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예.
이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각자 자기가 처한 어려움들을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터에서의 문제점 또 노동자들의 문제점을 많이 알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영국 생활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샘 가족은 1863년에 미국으로 또 이주를 합니다. 배를 타고 7주 만에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샘 가족은 아는 사람도 없고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참 막막했겠군요.
그랬겠죠. 뉴욕에서도 가난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짐을 풀고 날품팔이로 노동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때 뉴욕의 빈곤 지역 사람들은 겨우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하루 14시간씩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터의 여건도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일을 하는 곳을 스웻샵이라고 불렀죠.
이 스웻은 땀을 일컫는 말이고요. 샵은 일터, 그러니까 합치면 땀 흘리는 일터라는 뜻인데
네.
뭐 그다지 나쁘게 들리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노동 착취를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요즘도 세계 이곳저곳에서는 이 스웻샵처럼 일을 시킨다고 해서 인권 문제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샘 부자는 스웻샵을 떠나서 다시 시가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는 국제 시가 제조업자 노조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샘도 이 조직에 가입을 하게 되죠.
예. 자, 그 당시에도 노동조합이 있긴 있었군요.
네. 그런데 그때 그 노조라는 것이 지금처럼 강력한 것도 아니고 상설 조직도 아니었죠. 이 노조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무 여건의 향상이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노력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샘의 나이가 17살 때였는데요. 차츰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 삶의 질, 그리고 노조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지식이나 또 이론 같은 것들이 좀 바탕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샘은 뉴욕 주변에 시가 상사를 돌면서 시가를 만들어주고 있었는데요. 이 샘 캠퍼스는 매우 손재주가 있고 성실한 사람이어서요. 업소의 주인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또 샘이 노조운동을 하는데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던 중에 1873년에 독일 출신 시가 기술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칼 로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과거 유럽에서 국제근로자협회, 즉 International Workmen's Association이라는 단체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네, 이 노조 운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노렐은 노동자의 결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동조합에 관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 샘은 이런 지식을 직접 활용한 건가요?
그렇죠. 샘은 뉴욕 일대에 시가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바로 이런 지식을 이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가 제조업 노조 지역번호 144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시가 제조업체마다 노조 대표를 한 사람씩 정하고 이들 대표가 고용주 측과의 단체 협상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노조 대표들은 샘 캠퍼스를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시가 노조 144를 미국 노동운동의 시작으로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샘 캠퍼스는 미국의 모든 남녀 노동자들이 언젠가는 노조에 가입하는 날이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샘은 어떤 노동자도 자신의 노동을 너무 싼 값에 제공을 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었고요.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힘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 자, 그런 노력으로 19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미국에는 많은 노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샘 캠퍼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노조 연대를 추진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노조들을 큰 조직으로 묶어서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1881년에 샘 캠퍼스는 여러 노조가 모이는 회의에 시가 노조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노조를 연대시킨 노조 연맹을 결성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샘 캠퍼스를 5년 임기의 중앙위원회 한 사람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샘 캠퍼스는 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자녀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즉 하루 8시간 근무제, 어린이 노동 금지, 어린 자녀들의 학교 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했죠.
네, 그런데 이런 획기적인 일들이 쉽게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그렇지 못했죠. 가장 큰 애로는 연맹이 말은 많이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자금이 없었고요. 힘도 약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886년에 샘 캠퍼스는 미국 노동자연맹,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약칭 AFL, 이런 새로운 전국 노조연맹체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 있는 수많은 노조가 가입을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 샘 캠퍼스는 오랫동안 AFL의 회장으로 있었죠?
네. 이 처음 만들어진 해부터 그가 타계할 때까지 단 1년만 빼고요. 38년 동안 회장직에 있었습니다. 1890년에 AFL은 산하에 25만 명의 노조 회원을 갖게 됐고요. 그로부터 2년 후에는 회원 수가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자, 샘 캠퍼스는 단 몇 개 이 부실했던 노조를 미국 최대의 노동기구로 성장시켰는데 이런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죠. 이 노조 내외에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샘 캠퍼스가 노조원들보다는 자신의 권한을 늘리는 데 열심이었다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대기업과 산업체들은 나라의 법을 어기고 있다, 파업을 부추긴다 등 여러 가지로 비난을 가했습니다.
예, 자 이런 양쪽 모두의 비판에 샘 캠퍼스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하네요.
이 끄떡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샘 캠퍼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파업이 필요한 것이다. 파업을 하고 나면 고용주와 노동자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샘 캠퍼스가 조직한 AFL은 그 후에 새로 등장한 CIO와 1955년에 통합을 합니다. 그 후에 미국의 노조는 AFL-CIO, 즉 산업별 노동총연맹이라는 조직으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가입 노조원 수는 약 1,2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샘 캠퍼스는 UN의 국제노동기구라든지 멕시코의 노조운동 등 국제적인 노동운동에도 기여하다가 1924년에 타계했습니다. 자,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일생을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몸바친 세뮤얼 캠퍼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 유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second to none. Second to none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ow, Christine's piano performance was second to none. I didn't know she was that good.
You're right. Her performance was the best.
본문에서 제이슨은 제게 Wow, Christine's piano performance was second to none. 와, 크리스틴의 피아노 연주는 최고였어. I didn't know she was that good. 그녀가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지 몰랐어. 라고 하자 저는 You're right. Her performance was the best. 네 말이 맞아. 그녀의 공연은 최고였어.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Second to none. Second to non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ow! Christine's piano performance was second to none. I didn't know she was that good.
You're right. Her performance was the best. Today's expression is second, S-E-C-O-N-D, second, to, T-O, to, none, N-O-N-E, none, second, to, none, second, to, none. Second, to, none simply means the best. Better than everything else. So if something is as good as the best, it is second to none. Second to none을 직역하면 누구에게도 둘째가 아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말 그대로 최고 혹은 제일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is astounded by Christine's piano performance. He says that her performance was second to none. So that simply means that it was the best.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크리스틴의 피아노 연주가 최고였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Wow! Christine's piano performance was second to none.
라고요. 네, 이렇게 어떤 분야나 일에서 최고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second to none, second to none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Jerry, you are second to none.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Jerry, 네가 최고야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This Italian restaurant is second to none.
이 이탈리아 식당은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better understand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ow! Christine's piano performance was second to none. I didn't know she was that good.
You're right. Her performance was the best.
Let's review. Second to none simply means the best. Better than everything else. Second to none. Second to none.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2년 9월 14일 오늘, 헐리우드 유명 여배우이자 모로코의 왕비였던 그레이스 켈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The communique said Princess Grace's condition had deteriorated steadily and by late yesterday afternoon had become irreversible.
이날 켈리는 그녀의 막내딸인 스테파니 공주와 함께 모나코 근교의 별장에서 왕궁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켈리는 운전 중 갑자기 발작 증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통제력을 잃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스테파니 공주는 척추에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192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켈리는 배우가 되기 위해 18살 때 뉴욕으로 가서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1951년 영화 14 Hours 14시간으로 데뷔한 켈리는 후에 아카데미 영화상을 수상하는 등 헐리우드 최고의 여배우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켈리는 1954년 잡지 사진 촬영을 위해 모나코에 갔다가 그곳에서 모나코의 왕자인 레니의 3세를 만나게 되고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이후 그레이스 켈리는 왕비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나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한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오다가 1982년 오늘 모나코의 모나코빌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의 장례식은 몬테칼로에 있는 성 니콜라스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1960년 9월 14일 오늘,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이 결성됩니다. 원유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의 초청으로 열린 바그다드 회의에서 이란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의 5대 석유 생산 수출국 대표들이 이 OPEC을 결성한 것이었습니다. 1950년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대유전이 발견되자 갑자기 많은 양의 원유가 공급됐고 이에 따라 국제 석유 자본은 원유값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란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의 산유국들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결성 당시 이들은 하락한 원유값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후 1973년 제1차 석유 위기를 주도해 석유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석유 수출국 기구는 생산량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현재 14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석유 수출국 기구는 석유 이권의 국유화와 자연 보호, 각종 석유 산업 진출 등의 목표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